깊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과목이 이제 역동성이라는 과목인데, 이 역동성은 결국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느냐 모든 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에요. 상담에서도 상황을 바꿔주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부산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부산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그 기사를 보니까 부산에서 그 수해민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해준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야, 수해민들에게 심리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해민들한테 심리치료를 해주면. 왜냐하면 수해민들에게 해주는 심리치료란 결국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 물이 들어올 때의 공포,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갈 때의 그 낙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생명을 갖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더 돈을 줘야 되고 물질적인 부분을 혹은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게 혹은 행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리치료라는 그런 한계성에서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이 낙심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 미래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오히려 신앙을 붙들어주고 믿음을 붙들어준다면. 심리치료의 한계는 그냥 걱정 없이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가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담의 틀을 통해 신앙을 격려해 주는 것은 영혼을 알게 되는 더 의미 있고 더 귀중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보다는 성경적 상담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신앙적으로 그들을 더 붙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을 바꿔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나 혹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정말 위로할 수밖에 없고, 그 슬픔에 동참해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얻게 된다면 그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같이 울어주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면 그저 격려한다고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런 면에서 위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뭐 점차 이번 한 달, 9월 한 달 내내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가시에 관한 거예요. 가시. 이게 지금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가시가 돋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예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나무예요. 이 나무는 가지는 있지만 그 가지 하나하나에 가시가 이렇게 돋쳐져 있어요. 원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시 많은 나무, 찔레가 넘치는 나무, 그리고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나무, 이런 나무를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사람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이럴 수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만 있어요. 또 악순환만 있어요. 어리석음만 있어요. 손만 대면 까칠한 거예요. 까칠하다. 손만 대면 비는 거예요. 손만 대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가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찔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동물 중에 여러분 하마 아세요? 하마. 하마가 순할까요? 아니면은 순하지 않을까요? 싸나울까요? 네. 순할까요? 싸나울까요? 네? 하마가 싸납대입니다. 하마가 싸납대요. 아, 도대체 그 순한 하마, 순해 보이는 그렇게 웃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 둥둥한 그 모습 속에 어디서 싸나움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하마가 가서 물어버린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마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하마 눈에 띄었다. 그러면 하마는 기분이 나빠서 와서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가 무서운 동물이래요. 하마에 의해서 희생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들이받고 물어버리고 이빨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어금니 혹은 그 뻐드렁기 두 개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 그걸로 물어버리니 덩치가 있으니까 받아버리고 싸놨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순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얌전해 보여도 얘기를 해보면 어우 싸놓은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해보면 당장에 그냥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당신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우리가 다 문제고 막 그게 아주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감정이 아주 용솟음 쳐서 모든 것에 어떤 감정적으로 대치한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운전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지? 왜 뭐 저건 저렇지? 막 모든 것에 이렇게 감정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 가면 위험하니까 근처에 가면 물어버리니까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가시 붙인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가시가 아주 도치고 그 가시가 그 원래 선인장의 가시가 있는데 선인장 가시가 원래는 잎사귀래요. 잎사귀. 근데 아주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게 이제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잎사귀인데 잎사귀가 가시가 될 정도는 얼마나 비틀어졌겠어요. 그러니 사람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래서 이제 비틀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녀를 데리고 부모가 옵니다. 상담을 좀 해달라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저항적이고 부모에 대해서 온순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많고 이런지 모르겠다고. 아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맨날 싸움에 혹은 또 친구들과 함께해서 그냥 늘 다툼에 좋아하는 친구 없고 뭐가 하나 넘어가는 게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상담을 해 봅니다. 또 우리 남편을 좀 상담해달라. 우리 남편은 매일 그냥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 일이 뒤로 밀리고 또 변변하게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고 혹은 돈을 벌어오지만 그 돈을 다 어디론가 써버리고 또 돈을 또 쓰지는 않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우리 남편을 좀 해달라. 혹은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고.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게임에 혹은 왜 이렇게 컴퓨터에 왜 이렇게 도박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달리게 된지 모르겠다고. 돌아서면 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해야지. 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비 이게 틀리는지 비비 꼬이는지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지 왜 이런 부분을 편안히 할 수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도 친 나무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는 좋은 곳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곳에 산다. 건건한 땅에 산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산다. 그래서 사람이 자는 시간에 깨어있고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자고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고 혼자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는 뭐 무슨 저주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저주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저주예요. 아, 있을 때 좀 잘하지. 왜 있을 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속에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을 믿은 거예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똑같은데 사람을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믿던 형제를 믿던 부모를 믿던 하여튼 인간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거만해진단 말이에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늘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외로워 쓰러져 죽는 거죠. 그 유명한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도 그가 거만하고 교만해졌을 때는 병이 들어서 그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는 불치병이 걸렸었어요. 그 불치병으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기업이 번창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병치료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살기 좋은가? 옛날 옛날이 더 살기 좋은가? 생각해보면 지금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건물이 울창하며 또 소득 수준이 높으며 또 어떤 편의시설이 많습니까? 옛날을 생각해보세요. 옛날은 얼마나 씻기도 힘들고 또 입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가지 생활들이 다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바뀌었다고 새로워졌다고요. 옛날에는 저희도 이제 그 시골에 가보면 친척들 시골에 가보면 옛날 화장실은 정말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화장실을 가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왜냐면 푸세식이니까 시골 집에. 근데 이제 지금은 가보면 달라졌어요. 다 그냥 실내에 화장실이 있고 다 어떤 그 다 초현대식으로 바꿔놓고 차량들을 다 놓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졌죠. 지금 시대가 다 그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의 어려움들이 다 지금은 이제 대체됐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평안해야 되잖아요. 웬걸? 평안하고 잘 살고 그리고 풍족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 어려울 때 나눠주고 섬겨주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러면서 살을 뜰 때가 더 좋았던 때가 있고 지금 오히려 자기 것을 알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면 더 발칵하고 울컥하고 그것 때문에 더 다투고 성내고 그러면서 사는 삶은 풍족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각박한 삶이 되었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떨기나무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의 삶이라면 이와 반대되는 또 이와 대비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삶인데 여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가시도치고 문제가 많고 떨기나무같이 예, 아주 비비 꼬인 사람이 우리 열매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열매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아주 여유로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겠죠. 또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기 때문이겠죠. 다만 그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혹은 그러한 새로움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요. 뿌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게 있으니까.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 잎이 청청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려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못 먹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극복해야 되는 소망이 있을 때 다 살아났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불리게 해주고 또 가족들을 챙기고 또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려고 한 거예요. 아 속담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정말 의지가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품을 팔고 일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려고 하면 정말 이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무는 해에도 그 부분을 대비하고 그리고 또 결실을 만들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핵심엔 뭐가 있을까요? 그 열매, 그 풍성함, 뭔가를 준비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새롭게 또 그것을 대비하고 거기에 또 대응하고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뭘 받을 것이었죠? 아까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한 그 사람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고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 하면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시대는 이제 분업화가 됐어요. 분업화가 돼서 자기 힘으로 다 자급자족할 수 없는 시기에 쌀 여러분 만들어야 되나요? 옷 여러분이 옷을 만들어야 되나요? 밥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 사회는 분업화가 이루어진 사회. 그래서 혼자 쿵짝쿵짝 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 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다 살아가는 세대.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도 우리가 명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신경 싹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진짜 한번 신경 끊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경험해 보실래요? 그 외국 나가 살면 한번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 진짜 신경을 싹 끊고 아무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유, 살 게 못 돼요. 살 게 못 돼요. 진짜 아는 사람이 있고 친척이라고 피붙이라고 형제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외롭고 간조한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챙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그 모든 관심에 그 유익하고 완성된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사실 무의미하죠. 그건 이 세상에서 얻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관심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신세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재벌 회장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손에 빌리면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예? 노동일을 하고 자기가 뭐 하고 근데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도움을 요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면 그럼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곳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땅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의지가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감정에 묻힙니다. 두려움에 묻혀요. 여기도 생길 수 있는 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다 파묻힙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한에서만 그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움직여요. 두려움과 걱정 그것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뭘 도와줄까 하고 옆에서 돕게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 뭐가 도움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할 때 전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에게도 도와달라고 말 안 하고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도움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도움을 받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도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나도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 나도 자립했으니까 그게 된다면 너도 자립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을 왜 도와줘? 그 사람도 자기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그 사람들 중에도 정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예전에 어려웠었는데 참 도움을 받았다. 나도 정말 아주 사업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걸 기억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된 다음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또 도와줘요. 사회적으로 또 환원한다든지 혹은 뭔가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어떤 선한 사업을 한다고요. 기억하니까 하나님께로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로 우리들이 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로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가 돋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뭐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다 해나가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발 들어 보세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도움을 주시려고. 그 도움을 받으면 어떤 뭐 빚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은 정말 빚지면 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또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지하고 의뢰할 분야가 많아요. 그럼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의지할 수 있는 대로 다 의지해보세요. 그럼 그게 또 다 기쁨이 되죠. 버스를 탈 때도 의지하세요. 전철을 탈 때도 의지하세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의지하세요. 이 음식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네? 음식이 들어있지 않게 해달라고. 의지하세요. 식중독에 걸렸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하세요. 배가 아프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지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의지하세요. 도와달라고. 삶 속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식중독에 걸렸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스에 늦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전철을 못 탔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각을 했어.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했어. 어휴,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러면 악감정만 생겨. 그러면 이파리가 가시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누구든 확 쏴버린단 말이에요. 하마처럼. 하마같이 물어버려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 문제예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결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결되고 되면 괜찮다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유와 책임 소재를 논해서 이게 왜 생겼지? 누구 때문이지? 따지는 사람은 감정만 생겨요. 찾아놓고도 더 감정이 생겨요. 물어버리게 돼요. 찔러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두 가지 변화 속에서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 온전한 열매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메마른 땅,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여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의지함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 그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올 한 주도 오는 이 한 주도 이 9월에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러한 변화를 갖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